우리가 지난주하고 저지난주에는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4장에는 이 가인의 후예들이 어떻게 삶을 이끌어갔고 그들이 어떻게 번성을 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지난주 5장에서는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났던 누구시죠? 예? 셋. 셋의 후손을 10명에 대해서, 아담의 후손 전부 10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5장에서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아벨의 후손들로,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이니까 좀 경건한 모습의 삶을 살았죠.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세속적인 욕망과 이 땅의 인간을 위한 어떤 세속화된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았고, 셋을 비롯한 그 후손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죠. 그 족보가 4장하고 5장에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지난주에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벌써 이 가인의 후예는 7대까지, 그리고 셋의 후예는 10대까지, 노아까지 나오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이제 생겨나고 번성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했었던 게 뭐냐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축복이었는데, 정말 사람들이 그런 축복을 받고서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이지만, 문제는 인간이 사람이 늘어나면 또 덩달아 늘어나는 게 있어요. 뭐가 늘어나죠? 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오면 뭐가 늘어나죠? 네? 헌금이 늘어나죠, 헌금이.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람이 늘어나면 죄가 늘어나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번성하면 할수록 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늘어나는 정도가 점점 악해지는 거죠. 지금 6장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6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성경의 역사대로 하면 한 1500년이 지난 때쯤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500년 정도 지나면. 그런데 이때에 벌써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후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게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결정을 내리시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이 인류를 멸망시켜버려요. 자, 우리는 지금 우리가 형편없이 살고 있는데도, 이 세상을 보면 너무 죄가 많은데도 하나님이 이 인류의 멸망을 안 가지고 옵니다. 심판도 안 하셔요, 지금도. 그런데 노아 이 시대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스스로 한탄을 하시고 다 죽여버릴까요? 왜 심판을 하는가요? 그럼 궁금하잖아. 그 사람들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나? 그럼 우리보다 좀 뭐 어떤가, 다른가?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악했나? 이런 궁금한 점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을 이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성경 말씀을 1절부터, 6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여기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이 말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잘 모르는데, 대략 이런, 지금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서 막 늘어났다는 것이, 4장하고 5장의 족보 얘기를 한참 기록이 되고 나서 그렇게 많은 후손들이 생겨서 이 땅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 6장 1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뭐가 나요? 사람들에게서 딸이 막 생기기를 시작했다. 아들은 안 낳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말씀에는 딸이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무슨 문제가 생겼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가지고 그들의 그 사람의 딸이 너무 아름답고 좋으니까 그들에게 그냥 매료되어가지고 빠져가지고 모든 사랑하는 자들을 그냥 데리고 결혼을 한다. 이 말은 결혼을 한 사람 일대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뭐 좋아하는 사람은 여럿이 하는 일부 다처제를 지금 하고 있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가 파괴되면서 인간들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사는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궁금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 이것이 굉장히 궁금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굉장히 생각하기 어려운 지금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6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에는 해석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어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기 힘든 그런 말씀들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첫 번째가 사람의 아들, 딸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도 누굴 보고 하는 걸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몇 명 있어요? 세 명? 하나님 아들이 몇 명 있죠? 지금 하나님? 아, 우리가 본 사람이 한 명인지, 본 분이 한 명인지, 더 있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분명 우리는 독생자라고 그러고, 외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사람의 이 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하나님 아들이라면, 딱 한 번 결혼하면 끝날 텐데, 아들들 하는 걸로 봐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들들이 누굴까? 여러분 생각이 누굴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겠어요?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좀 문제를 내겠습니다. 사지선다요. 1번. 이거는 다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한 건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아들들이.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좀 세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귀족들, 좀 권력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문학적으로나 또는 어떤 표현을 할 때, 왕을 표현할 때 보통 태양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신들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어떤 족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도 이름이 10명밖에 안 나오잖아요. 7명밖에 안 나오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좀 귀족들 또는 왕족들, 힘 있는 권세자들의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고.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와 결혼하냐? 사람의 딸은 누구냐? 평민들. 그냥 평범한 보통 그냥 자기네들이 상대할 수 없는 세상에 그런 평민들의 딸을 사랑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왕들이나 귀족들이 그냥 평민의 딸을 보는 대로 이쁘기만 하면 그냥 막 데리고 사니까 여럿이 살고 그다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늘어났다. 자, 1번. 누구? 귀족과 같은 왕족을 말한다. 사람의 아들들. 2번, 이 세상 저 하늘 천상에 보면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많은 신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신들 중에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도 계시지만 좀 저급하고 좀 수준 낮은 그런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들이 하늘에서는 별로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이 땅에 와가지고 사람의 딸을 보느니 인간들의 딸을 보니까 이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결혼을 했다. 이거는 고대 히람이나 이런 역사에 보면 많이 나와요. 신들과 인간이 결혼해서. 그래서 낳게 되면 누굴 낳게 되겠어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인, 반신 반인의 사람을 낳는다. 그래서 보면 여기 4절에 보니까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네피림은 아주 건장한 대단히 큰 거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네피림은 바로 이렇게 좀 신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이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그렇게 어차피 하나님의 걔는 못 당하지만 좀 수준 떨어진 낮은 그런 신들을 말한다. 이게 2번입니다. 세 번째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우리 근거가 있어요.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기서 1장 6절 또는 2장 1절에 보면은 욥이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당시 제일 부자인데 하나님이 욥을 보면서 천상에서 하늘에서 회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제로 하는 회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마귀가 옵니다. 그 마귀가 와가지고 뭐 사탄이 와서 뭐라면 하나님 저 욥을 내가 가서 시험을 좀 해서 좀 고생을 하고 내가 해서 저 친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가 아닌 믿는가 하고 내가 시험을 하고 욥을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 장면에 보면은 하나님 그 앞에서 모여있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을 1장 6절하고 2장 1절에 보면 욥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의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천사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창세기 이후에 넘어가고 19장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또 18장 이런 데 보면은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고 또 소돔 고모라 성에서 롯한테도 나타나가지고 롯에게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동성애한다고 그래가지고 쫓겨나고 이러잖아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게 창세기에 또 나타나요. 그래서 아 이건 천사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 성경적 근거로 봐서. 그래서 뭐 그들이 천사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게 바로 네피림 거인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다. 세 번째 뭐예요? 천사들. 네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거 다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잘 생각해야 되는데 봤더니 하나님께서 족보를 썼는데 4장에 보면 가인과 같이 경건치 않은 사람을 썼고 5장에는 셋 후손들을 썼는데 이 셋 후손들은 삶이 보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경건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표현을 쓴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 이 셋 후손의 사람들, 남자, 아들들이 가인, 사람의 딸은 뭐냐? 가인족 속의 딸들. 그래서 그 딸들을 좋아하게 됐다. 그래서 셋 후손의 남자와 가인 후손의 딸들이 결혼하게 됐다. 이건 뭐냐? 경건한 신앙인과 불신자들이 서로 결혼을 해서 이렇게 타락의 길로 갔다. 그래서 그런 일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셋의 후손들이다. 자녀들, 아들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게 4번. 어느 거겠어요? 1번 귀족, 이 좀 이 만신전에 있는 저등은 저능한 이 신들, 3 천사들, 4 셋의 후손. 뭐겠어요? 아니 성경을 좀 읽어보면서 얘기를 듣죠. 성경을 잘 읽어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시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잖아, 그죠?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님이니까. 뭐 같아요? 자, 1번 순들 보세요. 귀족들. 왕 이런 사람들이 됐다. 없네. 귀족은 아니라고. 2번. 좀 신들 중에서 좀 수준 낮은 신들이 내려와서 사람을 타고 결혼했다. 그것도 아니야. 3번. 천사들이 내려와서 결혼했다. 4번. 셋의 후손들이, 아들들이 결혼했다. 하나, 둘, 셋. 천사들이. 그럼 뭐 같아요? 근데 여러분 천사 아니면 지금 생각 같아서 셋의 후손인 것 같은데 천사들이 그랬다고 하는 것은 초기에 유대인들 중에서 랍비들 또는 유대 역사가 된 우리 뭐 필로라든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이 역사학자들이 천사로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적 근거로 봐서 천사가 아니고요. 틀림없이. 그리고 그러면 셋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는 뭐 어거스틴, 루터, 칼빈 뭐 이런 종교개혁자들 보다 이런 학자들이 전부 다 이런 셋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양쪽 다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빵빵해요. 그래서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판하냐고 볼 수 있어요. 왕족이나 이런 귀족에 대해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왕 한 사람이 뭐 신의 아들이라면 좋은데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들 해가지고 귀족을 몰아서 놓고 얘기하는 경우는 문학에도 그런 말 없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좀 열등한 신이 왔다 이런 걸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너무 세속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신과 인간을 좀 신화적으로 비성경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천사나 아니면은 세세후손인데, 세세후손들에게는 무슨 약점이 있는가 하면, 세세후손들의 남자,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하고 그 후손의 딸들하고 결혼하면은 죄를 짓는다. 그러면 셋의 딸하고 가인의 아들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괜찮아? 이거는 좀 너무 이렇게 좀 아들들 딸이 구분되는데, 셋에게는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딸도 있다는 것이죠. 가인에게도 맞춰가지고. 그럼 가인의 아들들이 셋의 딸들을 보고 좋아서 결혼하고 살아가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나? 그 다음에 천사들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천사들은 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래야 돼요. 천사가 사람의 딸하고 결혼을 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쭉 보면 지구를 멸망시키고 인류를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 멸망을 시키는데. 잘못은 누가 했어요? 천사가 했는데 죽긴 누가 죽어? 사람이 죽는다. 이게. 그럼 이건 뭐야? 천사가 딸을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죄를 저지르고 사람 딸을 좋아했는데 죽기는 사람들이 다 죽어. 천사는 안 죽는다는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좀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천사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성경에 보면 말이죠. 천사들은 성적인 존재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육체가 없는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37절 38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 인자가 임하는 건 바로 노아 홍수 때처럼 봤는데 그때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랬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천사가 그랬다가 아니라 노아 홍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는데 인자가 오는 것도 똑같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도 사람들이 그랬어. 그리고 또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부부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안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 천사들은 장가를 안 가는 건 틀림없어. 자, 그러니까 천사는 좀 안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또 세세후손들도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대체적으로 현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말씀은 문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후손들이 이렇게 나온 얘기로 봐도 이것은 경건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하나님과 동행하던 후손들, 예배를 처음 드렸던 후손들, 그들이 아마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겠느냐. 근데 그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가인이 집안의 후손들의 여인들을 보고 너무 이쁘다, 아름답고 하니까 그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인간의 모습은 세상적인 욕정이나 그러한 정욕으로 사람들이 바꿔줘. 그래야 타락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세후손들이 걸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꼭 정답은 없는데 말씀은 이제 저는 세세후손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들이 자기 사람들이 경건한 삶을 살던 세세후손 이 아들들이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음악을 하고 화장을 하고 뭐 이렇게 하던 그런 여인들에 대해서 조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보다 인간의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 이런 걸 찾는 것으로 이 셋 가문의 사람들이 변질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죄가 그냥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뭐냐?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런 것만 탐욕을 하다 보니 자기가 마음에 든 아름다움에서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사람들을 막 골라서 결혼을 막 하게 되고 일부 다쳐졌다고 막 좋고 막 결혼 인생을 물러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되죠? 적어도 셋 후손의 사람들은 예배도 드렸고 그들은 정말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의 딸들, 소위 가인 족속들하고 이렇게 막 살더니만 가인의 사람들이 하는 풍습이나 그 사람들의 그 퇴폐한 그런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들이 전체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냐. 아주 타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이제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서 또 중요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그랬죠?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는 이제 영원히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에게서 뭘 안 한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안 한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지금까지 함께 있었다는 얘기인가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신을 이제 거두어 드린다는 얘기인데, 그럼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근데 요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요 신이라는 말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신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신이 뭔가가 지금 궁금해요. 하나님의 신이라는 게 뭘까? 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함께 안 하는 걸로 할까? 사람들과 하나님의 신이 뭐겠어요? 예? 하나님의 신 성령. 자, 그러면 이것도 또 모르는 사지선다 여러분 또 묻겠어요. 1. 하나님의 신이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영, 성, 영적인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서 다 빼버리신다. 이런 영이라는 개념이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영이라기보다는 쪽으로, 인간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수 어떤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품성을 주었는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성품을 만들어 빼가신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성품이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거는 뭐냐면, 그게 아니고, 인간들이 타락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졌던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철회해 버리셨다. 인간들이 더 이상 관심을 안 갖는다. 개입하시지 않는다 이거고.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시에게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 생명 원리, 생명 같은 거 그걸 철회해 버리셨다. 생명이라는 거. 다섯 번째는 그게 아니라 생명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 은사를 거두어 가셨다. 자. 하나님의 신이 뭘까요? 1번 성령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한번 두 번. 2번 윤리적인 어떤 도덕성 같은 거. 3번 하나님의 어떤 관심. 4번 하나님이 창조시에 주셨던 생명. 5번 하나님의 은혜, 은사. 아, 이건 대답이 좀 잘 안 나오네. 그죠? 아, 이것은 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걸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을 빼가서 성령을 만약에 사람들로 가져갔다면, 그 전에 그런 가인이나 이런 족속들한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있었어야 돼요. 왜냐면 이제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걸 회수해가고 이제 취소해버린다면, 그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엉망으로 살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영은 우리가 뜻은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남을 답이라고 한다면 4번이나 5번 하나님께서 주셔서 생명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생명과 은혜 중에 어느 게 될까? 자, 그걸 이제 찾아보면요. 창세기에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것도 또 앞으로도 읽는 데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신을 주었다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줄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다.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 이런 표현을 쓰지 하나님의 신이라는 말은 안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생명은 아닌 것 같고 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어떤 은사 같은 걸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오히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답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어떤 사람에게 임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창세기 보면 요셉이 꿈 해몽을 막 잘하니까 이 애굽 왕 바로가 딱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는 정녕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해가지고 뭔가 은사를 가졌다는 이런 뉘앙스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모세 오경에 있는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이런 데 가보면 똑같이 하나님의 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신명기 31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아세요? 오홀리압하고 부살렐이 뭐하냐면 하나님의 성막 장막을 만들고 그 장막에 있는 기구 예를 들어 법궤나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그걸 임명을 했는데 부살렐이 그걸 만들 때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만들어요. 그런 걸 그때 하나님의 신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민수기가 있는 데 가보면은 발람이 선지자가 이제 발락이라고 하는 이 모압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미디안 선지자를 초청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신이 딱 나가니까 이 발람이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이 딱 당하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저주가 아니라 뭐가 나 축복을 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거는 이제 또 민수기인데 민수기 27장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게 되고 모세가 죽을 때 되니까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이제 권세를 주지. 그때 무슨 만남 하나님이 신이 여호수아에게 임하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담대해지고 강해지고 강한 리더십을 갖게 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걸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나 은사라는 말로 가깝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다. 함께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여기도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NIV나 이런 데 보면은 함께하다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심판하다. 다투다 이런 뜻으로 쓰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함께한다는 말이 심판을 한다는 말도 있고 정말 함께한다는 말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중에 어느 게 답이겠느냐? 근데 보통 NIV 성경이나 우리 NSB나 이런 성경에 보면 심판을 한다는 말로 쓰고 있어요. 왜냐? 킹제임스 버전도 마찬가지고 심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은혜나 은사와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내가 언제까지 이처럼 타락한 사람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고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 뜻이.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타락, 지금 하나님이 죄를 지금 타락한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분노하셔서 징계를 하시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해서 완전히 내 창조의 그 정신과 창조의 그 뜻과는 전혀 다른 이런 모습을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그런 은혜를 계속 베풀 수 필요가 있겠냐 계속 베풀어야 하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생각하는 이제 인간을 향한 생각인데 두 번째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었냐면 이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남은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아니라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는 왜 그러냐 이들이 육체가 됩니다. 육체가 된다는 뭐냐면 육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타락해서 육신의 일을 쫓는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을 나타낼 때 보통 육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는 육체가 됨이라 하는 얘기는 왜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쏟아야 되냐. 이들이 벌써 뭐냐.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아니냐. 근데 할 필요가 있냐. 그런 뜻으로 이는 육체가 됨이라는 것이고.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이 문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제 그러면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아, 내가 더 이상 은혜 베풀 필요 있어? 이 타락한 인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요 뜻은 뭐예요? 그들의 날이 120년이다. 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네? 120년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제는 900년씩, 1000년씩 살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수명을 앞으로 120년을 줄여버리겠다. 이제는 더 못 살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네? 네? 수명을 좀 단축해서 120년으로 이제 줄이겠다. 전에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수명이 막 줄잖아요. 노아홍수 이후로는. 그런데 노아홍수 이후에도 뭐 우리는 막 주는 줄로 알았는데 가만 보면 120년 넘게 다들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만 110세에 그냥 110살까지밖에 못 살았지 나머지는 다 120이고 다 넘게 살았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120이라고 해놓고 나서 어떤 사람은 더 살게 한다는 이건 좀 공평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들의 날이 120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 은혜를 안 베푸시려고 했어요. 그들이 타락을 했으니까. 그러면 타락하고 이제 이들을 징계를 해야 되는데 심판을 해서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냐. 멸망을 시킬 날이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고 기다리고 멸망을 해야 될 날이 얼마 남았다? 120년 기회를 주겠다. 이런 표현이다. 너희들에게 120년 동안 앞으로 기회를 준다. 시간을 줄 테니까 그들의 날이라는 것이 이제 너희들은 120년 동안에 이제 살게 될 거지. 그때 내가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앞으로 사람들이 남아있는 시간이 120년이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말이 맞아요. 노아가 홍수를 맞아서 이제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에 들어갔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600살이었어요. 그러면 120년 전에 앞으로 너희들이 120년밖에 못 산다. 너희들이 회개한다면 120년 동안 기회를 주겠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도 120년 동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면 노아는 몇 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480세에 들었겠지, 그죠? 그리고 500세에 세 아들을 낳았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게 몇 년 걸려? 12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120년이. 그래서 120년 동안에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절대로 자기는 죄를 안 짓고 계속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이제 줄여버리신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간들에게는 최후의 통첩으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이제 120년 남았다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보면,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심판하는데 사절에 보면 또 놀라운 얘기가 나오죠.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뭐라고요? 용사,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말 뜻으로 이 신체적 조건은 거인이라는 얘기예요. 아주 키가 큰 장대한.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그 열두 지파를 보냈을 때, 족장들이 갔을 때 정탐을 하고 와서 뭐라 그래요? 그 땅에 갔더니 거인들이, 아낙 자손들이 너무 많더라. 바로 그 사람은 뭐냐면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이 네피림이라는 말의 뜻은 떨어졌다. 떨어진 자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뭐냐면 떨어진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실제로 이 네피림이라는 말은 하여튼 거인을 나타내는 단순한 말인데, 신체적으로는 그렇지만 도덕적으로 그들의 윤리적이라나 그들의 어떤 인성적으로 보면 그들이 타락한 무법자들이에요. 힘이 세고 이러니까 이 네피림이란 자들은 선한 무슨 뭐 등치만 큰 이상한 거인들이 아니라 자기의 신체를 가지고서 불법을 저지르고 포악하게 하는 이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하면 폭군이죠. 폭군. 네피림을, 그러니까 이 루터 같은 사람은 폭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란 거예요. 네피림. 그러니까 세상이 죄를 하도 짓다 보니까 등치 크고 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을 해가지고 낳은 사람들이 누구냐. 자녀들이 또 똑같이 용사들이에요. 아주 용감하고 힘이 센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유전자를 주셨는데 힘이 센데 그들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냐? 유명한 사람들. 유명하다는 것은 뭐 이름이 명성이 뛰어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주 악명이 높은 사람들. 힘이 세니까 힘으로 정복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famous가 아니라 notorious라는 친구들. 아주 악한 대로 그냥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됐느냐. 힘 있는 사람들은 힘의 논리로 사람들의 폭군으로 막 학정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막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인 이 셋 족속과 가인 족속이 이렇게 막 혼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함 추구하는 것, 그 경건을 찾는 이런 게 없어져 버리고 타락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나온 자식들이 뭐냐? 전부 다 사람의 이쁜 걸 보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인간의 욕정, 인간의 탐욕 이런 것만 찾게 되니까 죄악이 언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힘이 있고 또 덩치가 크고 체력이 좋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또 악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막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아주 악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그 당시에 요 1절서부터 4절까지 요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 남자들은 셋 족속 사람들 뿐만 아니라 뭐 가인은 족속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전부 다 아름다운 육체적 정욕, 뭐 미모, 외모 이런 거 뭐 이런 것만 전부 다 찾는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불법적으로 힘센 이 부도덕한 세상의 불의한 자들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되냐 사회의 지도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전부 악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이런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자 이런 사회가 되니까 세상에는 악밖에 없는 거예요. 이 노아시대의 그 사회상을 가만히 보면 오늘날 우리하고 가만히 비교해보자. 오늘은 어때요? 오늘날 우리 사는데 요새 인기 있는 게 최고 인기가 없는 거예요. 연예인들. 연예인들은 여러분 뭘로 봐요? 연예인들도 있잖아요. 펀치죠. 운동선수들. 자, 정치인들 보세요. 어떤 사람들. 별별 죄를 다 졌는데도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권력을 잡고 전부 다 다해요. 그리고 엉뚱한 경제도 돈까지 이 부정하고 나쁜 짓 하고 정말 사회를 좀먹는 이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오늘날하고 보면 어떻게 비교가 안 돼. 똑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야, 어떻게 이럴까. 그 당시 노아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힘 있는 사람들 힘을 가지고 복종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뭐 가진 사람들은 전부 어떤 아름다움이나 이런 욕정에 사로잡혀 그런 것만 쫓아다니고 있고 오늘날 이 인류의 문화를 이렇게 보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야, 요새 타락해서 타락했어. 요새 너무 이게 심각해. 말세야 말세야 하는데 이 말세보다 이 노아의 말세가 더 심했다. 바로 그런 똑같은 말세의 모습은 똑같이 그래요. 연예인, 요새는 연예인들 보고 이러면 뭐 자살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부는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이게 말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대가 인간의 모습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고 자기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보시기 아름다웠던, 심히 본 아름다웠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타락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실망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이제 5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5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했다.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자, 7절 그 다음에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계속 읽어갑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자,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심판 경고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셨는데 이 세상의 악함을 보세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고 제 끝에 보면 부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봤더니 하나님이 제일 창조를 하시고 세상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지금 세상을 보니까 엉망이 돼. 자, 어떻게 되나? 첫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됐다고? 첫 번에 관영이다. 관영이 뭔지 아세요? 관영? 아주예요. 그러니까 관영이란 말은 굉장히 크다. 죄가 아주 크다. 아주 많다. 아주 죄가 풍성하다. 죄가 너무 빽빽해가지고 빈틈도없이 꽉 차있다. 이런 말이 관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다. 자, 근데 이 관영이란 말은, 그러니까 죄가 그냥 적당하게 있는 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가 생겨가지고는 그 죄가 더 질이 나빠졌다. 아주 악해졌다는 거죠. 그냥 죄 짓는 것도 사람을 죽였다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데 더 악하게 죽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는데 그냥 도둑질이 아니라 더 악하게 하는 것이, 육체적인 정욕이나 부정함, 나쁜 짓을 하는데, 그 일을 그냥 전에는 죄를 저질렀는데, 지금에는 더 흉악해지고, 더 파렴치해지고, 더 잔인해지고, 그간 무도해지고, 뻔뻔스러워지고, 대담해지고, 이런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이 점점 악해졌다. 뭐 지금 세상하고 점점 다른 게 없어요. 한번 여러분 자신하면 그래. 세상에 죄가 더 관영되지게 됐어요. 그런다 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지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성품을 지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죄성이 개발되고 나타나다 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의 모든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모두 악해요. 그렇다면 그럼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전부 나쁜 짓만 했을 거예요. 전부 악하기만 했을 거예요. 좋은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좋은 사람도 있었다는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인간들이 완전히 부패했다는, 인간 전체의 인간 본성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마음에서 딱 생각하고 계획이란 그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실행 옮기는 게 모든 것이 악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인간들에게 죄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들의 지금 마음은 하나님의 창조 때가 아니라 이미 죄를 저질러서 타락한 그런 본성, 죄악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인간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음으로 해서 이제는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는 그런 인간으로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불완전함, 죄성, 타락된 마음 이런 것들이 엉켜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창조 그 목적이나 창조 질서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니까 그런 걸 신학적으로 전적 타락을 완전히 타락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전부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 교만, 탐욕, 정죄, 판단, 불신, 의심, 미워함, 시기, 악독, 파괴적인 것. 인간들에게는 그런 것이 전부 다 있다는 것. 제가 이걸 딱 한참 생각하다 보니까, 야, 우리가 하나하나 꼽으면은, 굉장히 뭐 난 좀 친절하고 좀 다정하고 좀 괜찮은 사람 같은데도, 가만히 보면 이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우리에게. 난 좀 금방 판단해요, 저도. 정죄하고. 또 조금만 하면 왠지면 배가 갑자기 사락사락 아파져요. 누가 좀 잘 됐다고 갑자기 배가 좀 사락사락해서 아파져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이렇게 보면 내 중심으로 나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 그 사람 그러면 안 되지. 저도 뭐 그렇게 되더라. 이게 왜 그런가. 그래도 뭐 기도 좀 하고 내가 그래도 누군데 목사인데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냉정하게 그렇게 딱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해도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세상에 객관적으로 남들이 보면 별로 잘나지도 못했는데 거울 보면 자기가 제일 잘난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면 그 맛이 무슨 인생 못 삽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왠지 모르게 내가 뭘 하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걸 우리는 자기 자존감이라고 하는데 천만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자존감인데 인간의 죄성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돼요. 이런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마음의 생각과 그 계획이 항상 악하다. 언제든지 악하다.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죄성 때문에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다 자기 중심이에요. 좀 이기적이고 판단하고 지가 잘난 것 같고 전부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안 그런 분 계세요. 안 그런 사람은 우리가 판단하니 그 사람 좀 약간 모자라는 사람이야.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이걸 우리는 당연시 하게 돼서 뭔가 부족하고 저 사람 좀 뭔가 덜 떨어진 것 같고 뭔가 저 사람은 그런 게 맞아. 이것조차 판단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적으로 죄악스럽다. 지금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실제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지만 냉정했다. 인간은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하나님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11절, 12절에 보면은, 아, 11절에 보면 놀라운 말이 있어요.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 패괴라는 건, 하나님 앞에라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패괴라는 것은, 패괴가 뭔지 아세요? 부패, 완전 썩어가지고, 괴는 뭉그러졌다는 거예요. 왜? 문둥이들이 막 소리 뭉그러졌냐. 썩어가지고 막 그냥 문드러져가지고 형체도 없이 되어버렸다. 그걸 패괴라. 인간들의 모습이 그렇게 돼. 그러니까 보시기 아름다웠던 그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강포. 강포라는 거예요. 아주 극도하고 포악하고 잔인하고 인간다운 그러니까 짐승처럼 된 거죠. 도덕적으로 완전 썩어빠졌고 하는 짓 보면 짐승과 똑같아. 이런 인간이 됐다. 근데 그게 어떻다고요? 땅에? 야, 여러분 충만하세요. 제가. 충만 좋아하면 안 돼. 충만하더라 이게 그게. 썩어빠지게 충만하고 이 성경도 좀 이럴 때는 그게 다, 그게 너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충만이라고 해놓으니까 말이죠. 아, 난 대체 깜짝 놀랐어. 무슨 복 받는 게 충만한 거지. 그게 아니야. 폐괴와 강포가 충만해지는 이런 사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겠는데 이거 도대체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세상은 결국 뭐냐? 그냥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기 위해서 6절에나 7절에서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 말씀, 아, 내가 사람을 지었어.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육절에 보면,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시오. 이거 한탄은 후회예요. 하나님이, 사람, 자신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귀고, 사람들과 기쁘게 나누는, 이런 에덴 동산도 만들고, 그들을 보면서 찬양도 받고, 그들을 돕고, 하는 것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고 싶었는데,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것들이, 기쁨은 그냥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후회를 하죠. 하나님이 진짜 후회하셨을까요? 이거는 소위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신과 인간을 같은 마음의 신인 동령이라고 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실까 하는데 신인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후회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후회하세요. 자, 하나님은 왜 후회하셨느냐.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는데 이들이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죄의 그 결과인 고통, 실망, 좌절, 죽음, 불행, 뭐 이런 걸 겪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안타까워 보여요. 사실 이 후회가, 아이고, 내가 억울하다, 괜히 했다, 이게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 저렇게 아니라 후회하신다는 안타까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한탄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들의 타락의 모습이 어울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한탄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이거죠. 내가 딸을 하나 낳아가지고 24살이 됐어. 그래서 좀 잘 크고 잘 됐는데 말도 안 듣고 여기 맨날 툭하면 가출한다 그래요. 아주 엉망으로서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죠? 부모로서. 안타깝죠. 그럼 아, 내가 저 괜히 낳았어. 진짜 괜히 낳아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 저 녀석이 나한테 돌아오기를 바라요. 정말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한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죠. 내 자식이 아무리 못해도 보면은 막 그냥 아유 죽겠는데 그렇다고 나한테 후회하진 않아요. 제발 돌아오자는 이런 마음으로 내가 괜히 낳다 저걸 낳고도 내가 감자탕을 끓여먹었나 이런 말을 그렇게 하는 거라. 근데 그게 실제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마음에 근심을 하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이라는 건 괴로워하죠. 슬퍼하신다. 하나님 그걸 막 못 견디시는 거예요. 괴로우시대요, 하나님. 여러분, 참, 이런 표현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좀 억울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사랑은 하나님이 쏟으시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공이 넘으시니까 그걸 죄진 걸 갖다가 사람을 감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심판과 정죄하고 멸망을 하시네. 그 7절에 보니까 어떻게, 그들을 어떻게 해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땅에서 완전히 쓸어버린다. 쓸어버린다는 게 뭔 말이에요? 쓸어버린다는 게 어떤 거예요?
완전 멸망.
성경에 보면 여기 딱 두 군데 쓰여 있어요. 쓸어버린다. 어떠냐? 한 번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하도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은 줄 알고 그들이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막 뛰어놓는데 모세가 내려온다 보니까 이게 난리 났거든. 소리가 들려서 풍악기 올리고 가서 봤더니 금송아지 만들 거 지금 난리가 났거든. 그러니까 막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갑자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말씀을 들으시고는 내가 이것들 괜히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이들을 다 멸망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 끝. 그래서 모세야, 너를 중심으로 새로운 내가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자신도 놀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 60만 다 죽여버리겠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중심으로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한 게 뭐예요? 32장 출애굽기 32장 32절 보면 하나님 아니세요. 그게 아닙니다. 제발 이들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들을 제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거 다 싫습니다. 이들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만약 용서를 안 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세요. 차라리 나를 지워버리세요. 나는 이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벌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내 백성이고 난 싫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나를 없애버리고 이들을 살려달라. 그때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라. 뭐 이레이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 생명책에서 최아무개 하고 이름 지어서 지워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 누구 했는데 이 누구는 가끔 가다가 엉뚱한 소리를 했지. 없애버린다. 큰일 나는 거죠. 발을 쓸어버린다는 게 그렇게 지워버린다. 하나님.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 어떤 때 사용되는 열왕기 하 21장에 보면 또 사용되는 게 이때 뭐냐면 그릇을 닦듯이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므낫세 이스라엘 저 유다 남유다의 므낫세 왕이 폭정의 1인자였어. 그때 뭐냐면 21장 13절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배포했다. 그러면서 뭐냐면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려버리겠다. 요게 바로 뭐냐면 쓸어버리겠다. 아주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멸절하시겠다는 그런 걸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되겠죠? 거기 보면 칠대로는 사람으로부터 육축, 짐승이죠. 기는 것, 기어다니는 것. 그 다음에 공중에 새까지 그렇게 해버려. 짐승들이 뭐 다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가만히 보니 뭐 하나 빠졌어요. 물에 사는 새는, 고기들은 없앤다는 말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홍수를 내니까 새, 고기는 안 죽는다는 거겠죠. 그죠? 야, 이 성경도 보니까 하나님이 대충 쓰는 게 아니에요. 아주. 불에 태웠다면 고기도 죽을 텐데, 홍수가 나도 물고기들은 안 죽는 거니까 물고기는 뺐어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러 보니까 꼭 어떻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보세요. 사실 짐승은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만드실 때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필요를 위해서 짐승을 만들었고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듯이 사람을 위해서 짐승이고 동물이고 식물이고 새를 만들으신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짐승까지 오늘날 사람이 이 자연관리를 잘못하면 자연보호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연들이 엉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람을 관리자로서 책임이 굉장히 큰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징계를 내리시겠다. 그래서 물로 홍수로 이제 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이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과연 그렇게 다 죽이실 건가? 8절부터 보면 8절 9절을 보면 달라요. 8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야 중요한 얘기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하나님은 다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 멸망의 길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하셨거든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있죠. 뱀의 후손들은 계속 죄를 짓겠지만 여자의 후손이 언젠가 나타나서 이것을 갖다가 뱀의 후손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에 대한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면 누가 구원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바로 우리를 남겼다. 그게 누구냐? 노아라는 거지. 노아. 근데 노아는 어떻게 보면 8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노아는 여호와께, 여호와께라는 건 여호와 보시기에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가 보시기에, 여호와가 보는 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를 봤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은혜를 입었어요. 여기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 은혜 받았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노아는 어떤 은혜를 받았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은혜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오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는, 그리고 목사님 설교하면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은혜가 뭐겠어요?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막 써요. 은혜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교회 이름에다가, 우리 딸 이름에다가, 조카 이름에다가, 이 은혜라는 걸 너무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은혜라는 말의 이 뜻이 우리가 너무 남용이 돼서 교회가 진짜 은혜를 모르고 써요. 심각한 문제예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다가 제가 어려서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도시락도 못 사가고 신발이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신발을 사주면은 학교 갈 때 그 신발을 신지 않아요. 가방에 들고 있다가 학교 앞에 가서 싹 신고는 들어간대요. 왜냐면 신발이 다를까. 그렇게 내가 고생을 했습니다 하면은 그 다음에 예배 끝나면 교인들이 뭐라 하듯이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은혜 받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생각에 은혜가 뭔 것 같아요? 하나님 봐주, 하나님 이래 봐주신 은혜?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소리 때문에 교도교회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 은혜를 잘못 알아요. 아무거나 찬송을 막 하고 야 오늘 찬송에 은혜 받았어. 오늘 뭐 그리고 또 뭐 하는데 야 너 진짜 은혜 받아. 목사님 너무 은혜. 우리 교회 너무 은혜스러워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뭐겠어요? 근데 그게 다 은혜와는 아무 관계없는 말을 엉터리로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라는 걸 갖다가 뭔가 뭐 일을 하면 보상을 받는 거, 뭐 대가 받는 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은혜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뭐냐? 불쌍이었다.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은혜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은혜란 말은 불쌍히 여겼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호의를 베푸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더군다나 이 은혜라는 건 더 높고 더 강한 사람이 아주 보잘것 없는 사람 앞에 아무 대가도 없이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럼 여러분 설교를 듣고 야,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 누구 목사님한테 은혜 받으면 너 어떻게 은혜를 받았다? 호의를 받았어요? 목사님 설교를 했는데 아 오늘 호의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아 오늘 불쌍히 여김을 당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건 은혜라는 말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감동. 이건 무슨 드라마가 아니야. 너무 감동적이었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은 기독교가 왜냐면 이런 용어를 갖다가 이상하게 엉뚱하게 쓰다 보니까 기독교 변질되는 거예요. 단어가 잘못 쓰면 변질이 돼요. 그러니까 은혜의 생활을 한다. 은혜의 생활을 한다는 건 여러분 참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이 뭐냐면 참 불편한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아쉬운 경우 이런 걸 은혜롭다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게 불쌍한 건 내가 지질이 지면 형편없는 상태 이거 불쌍한 건 이라는 건데 전혀 다른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은. 그런데 왜 은혜라는 말을 쓰냐. 바로 여기서 노아는 지금 뭐냐.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저 노아에게는 내가 호의를 베풀어야 되겠구나. 내가 저 노아에게는 뭔가 해줘야 되겠구나. 불쌍히 여겨야 되겠구나. 왜냐면 죽이면 안 되니까.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해. 하나님 내가 은혜를 내가 베풀어야지. 이렇게 말하면 내가 불쌍히 여겨야지 이 말인데 우리가 아, 은혜롭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그럼 노아는 도대체 뭘 해서 하나님한테 은혜를 입었을까?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고 호의를 베푸실까? 은혜를 베푸실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여기에 보니까 세 가지가 첫째 그는 의인이었어요. 그죠? 7절에 보면 봐.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준에 딱 맞았다는 거예요. 기준에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의 기준을 정했는데 그 기준에 맞았을 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당세 완전한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건 흠이 없다는 거예요. 소위 결격 사유가 없다. 도덕적이나 행실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이 사람이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패스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다 아니다. 의인이 아니면 악인이죠. 죄인이죠. 그런데 완전하다는 것은 의인으로서 의인답게 살아가는 행실, 삶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인도 안 되지만 완전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죠. 의인이 아니면 완전하게 살 수가 없고 완전한 사람은 의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인과 완전함은 같이 가는 건데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아는데 삶은 달라요. 저는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예수는 안 믿어요. 의인과 이 흠없다는 거, 이 완전함은 같이 가요. 그러니까 노아라는 사람은 어떻냐? 하나님의 그 기준,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 관계에서 아주 기준에 합당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서 흠도 없고 약점도 없고 도덕적으로 옳고 온전하고 그 다음에 순결하고 정직하고 지조있게 끝까지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그 말씀대로 그냥 살아갔다. 이걸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제 그랬냐? 당시에. 당시에란 말,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딴 사람들 다 엉망이었는데 노아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이건 상대적인 말. 만약 노아가 어떤 성경학자들 이런 말이에요. 노아가 만약 아브라함 세대에 살았다면 이런 소리 들었을까? 아브라함이 더 의인이었다는 것이죠. 이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런데 노아가 살던 시대에서 노아가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최고의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선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대에 우리가 의인으로 살고 흠없이 살아야 돼요. 완전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서 2017년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2017년 세대를 보니까 이모 집사는 정말 당세에 완전한 자더라. 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홍수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아, 2017년 12월 26일자로 봤을 때 최모 집사는 당세에 완전한 자였어. 이래야지 하나님이 뭘 베풀어?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자가 돼요. 그래야지 홍수에 멸려들어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이 노아의 사람들 중에서 이 당시에는 조상들도 많이 있었어요. 노아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런데 다 죽었어요. 그리고 노아만, 인류가 전부 많은데 어떻게 노아만 살 수 있냐. 하나님의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다.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 제가 동행에 대해서 지난번 설명을 드렸죠. 5장 지난번 설명, 에녹에 대해서 설명할 때 들었는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노아 같은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하나님 기준에 딱 맞아. 그 다음에 그 세대 그 당시에 그 사람은 완전한 자였어. 그리고 하나님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함께 동행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어떻게 해요? 구속사를 위해서 그 노아의 후손으로 해가지고 예수가 태어나더라고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여러분 어떠세요? 노홍수 오늘 한다면은 하나님이 창세기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21세기를 쓴다고 하셨을 때, 아, 예수 생명교회의 이 암흑에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래서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방주 지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아니, 방주도 못 지으면서 예수를 왜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 방주 구경하려고 예수 믿나요? 아니면, 방주 누가 타는가 그걸 알아보려고 예수 믿습니까? 우리는 방주, 구원의 방주라고 하던 얘기들은 어디서 잘 지어내요? 구원의 방주를 우리는 타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주를 타려면 누가 탈 수 있겠어요? 노아만 타요, 노아만. 노아 밖에 아무도 못 탔어요. 인류가 몽땅 멸망한데 우리는 한 사람밖에 없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두 명도 없고 세 명도 없어요. 자식들하고 해서 여덟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옆집 아저씨는 안 되고 누구는 안 됐어요. 그 당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셋 후손의 족보에 나와 있는 셋 후손의 사람들 중에서 전부 다 그렇게 엉망이었나요, 전부 다가.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럼 하나님이 의인인데도 미처 못 알아봐서 죽였을까요? 멸망을 시켰나? 미처 파악, 호구조사라든지 파악이 안 돼요. 명단도 없고 실종이 되니까 그냥 홍수에 멸할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판단에서 의인과 완전한 자, 동행했던 자는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방주를 지키길 원합니다. 방주 구경하지 마세요. 방주 재료만 갖다 두지들 마세요. 방주 누가 타는가 구경하시지만 방주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방주를 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노아처럼 의인이 돼야 된다. 이 말씀 들으면 두려워요. 과연 방주를 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에게는 드디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드디어 새해에 들어가서는 방주를 짓잖아요. 드디어 우리가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이 심판을 살아남자는 거죠. 2018년에 꼭 살아남자고. 여러분, 노아처럼.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